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남미국과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이 추방한 자국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늦은 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을 수용했으며 여기에는 미군 항공기를 포함해 미국에서 돌아가는 모든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제한 없이 수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는 콜롬비아가 합의를 지키는 데 실패하지 않는 한 유보될 것이며 이에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들 이민자들을 태워보낸 항공기를 거부하며 맞불 관세에 대응을 예고했었던 콜롬비아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미국 정부와의 교착을 극복했다면서 약 10시간 만에 기존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불법으로 체류 중인 자국민의 추방을 수용하는데 전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와 요르단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들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집트가 이들을 데려갔으면 좋겠고 요르단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촉발됐던 전쟁은 지난 19일부터 공식 휴전에 들어갔지만 전쟁이 1년 반 넘게 이어지면서 150만 명가량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요르단과 이집트 외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 등 주변국들은 이들 난민들이 가자지구를 떠날 경우 이스라엘이 그들의 가자로의 귀환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한 자국 상황의 불안정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휴전협정 시한을 연장한다고 미국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국이 감시하는 레바논 이스라엘 간의 휴전협정은 2025년 2월 18일까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는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맞물려 국경 등지에서 무력 충돌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11월 27일 발효된 휴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60일에 걸쳐 레바논 내 자국군을 철수시키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4일 레바논 남부 지역 내 자국군 주둔을 시한을 넘겨 계속할 것이라면서 헤즈볼라 세력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신임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지속적 위협에 직면해 양국이 상호 안보 이익과 우선순위를 증진하는 일에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 동부전선 지휘관을 또다시 교체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영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호르티치아 작전전략그룹 책임자로 미하일로 드라파티 소장을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휘관이 1년 사이에 세 번째 바뀐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인접 최우방국인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현 대통령이 86%를 넘는 득표율로 7번째 집권에 성공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오늘 벨라루스 선거 당국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도 8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던 루카셴코 대통령은 내달 3일로 예정된 최종 발표에서 결과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1994년부터 30년 넘게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됩니다. 피트 헤그세스 신임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태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헥세스 장관은 25일 미군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억제력 재구축의 측면에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공산 중국의 인도태평양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책임감 있게 종식시키며 주요 위협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군의 전사적 정신을 되살리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방위산업 기반을 되살리고 군수물자 등 조달 절차를 개혁하는 등의 과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오늘 북한 핵과 미사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에는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상으로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과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힘 겨루기와 신경전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새 회기에 나온 첫 한반도 관련 안건인 이 결의안은 미한 양국 간 협력의 최근 대표적인 예로 핵협의그룹 NCG를 꼽으며 핵 억지력과 안보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의 전투 역량이 크게 약화됐고 러시아와의 협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눈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5m, 서해 앞바다 1.5에서 3.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상으로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과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힘 겨루기와 신경전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먼저 북한의 이번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한 상황 요약해 주시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 또는 수중대, 지상 전략 순항 유도 무기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2시간 5분 7초에서 2시간 51분 11초간 1,500km의 비행 구간을 타원과 팔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무기체계 시험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 건설 계획의 일환이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면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추적 감시했고 미한 정보 당국이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오후 4시께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김 기자,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이번에 발사된 무기는 북한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발사했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의 개량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시험 발사 사진들을 보면 미사일은 콜드 론치 방식으로 수직 발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콜드 론치는 압축 기체를 이용해 미사일을 튀어오르게 한 뒤 점화하는 방식으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주로 사용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미사일 용도를 해상 또는 수중대 지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함정 또는 잠수함 플랫폼에서 모두 발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 위나 물 속에서 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는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한국국방대학교 권용수 명예교수는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 미사일을 개량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이나 건조 중인 4,000톤급 호위함 등 수직 발사관을 갖춘 신형 함정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23년 9월 달에 김군옥 영웅함을 진수했잖아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보면은 그 잠수함이 전력화 시기가 임박한 것 같아요. 두번 정도 더 시험을 하고 나서 실제 이제 그런 그 전술핵 공격 잠수함에 탑재를 해서 또 시험 발사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장소가 내륙인 것으로 파악돼 아직은 시험 초기 단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북한은 지난 6일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이어 14일엔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의 다양한 소형 핵탄두 투발 수단들의 시험 발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완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31을 핵실험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맥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화성 31을 투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쭉 보여주다가 하지 않을까. 결국은 올해 안에 이제 이거를 공개를 하려는 게 북한의 속셈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최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북한 무력 시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부르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는 발언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미사일 도발을 통해 냉담하게 대응하는 양상입니다. 다만 전략순항미사일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한편으론 수위를 조절하면서 자신의 핵 보유국 위상을 흔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아 일종의 힘겨루기와 신경전을 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트럼프에게 어떤 메시지는 주고 싶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내 핵무기의 고도화가 더 이상 뭐 비핵화를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전혀 아니다. 그 인식을 해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ICBM을 쏘는 거는 위력 가시로서는 너무 위험성이 높단 말이에요.
권용수 명예교수는 이번 미사일 사거리가 1,500km 정도 나왔지만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SLCM으로 개발이 되면 괌 미군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날에 미한 연합연습을 비난하는 담화도 내놨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26일 외무성 보도국 대외 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최근 진행된 미한 공군 훈련인 쌍매 훈련과 연합 대화력전 연습 등을 거론했습니다. 담화는 미국이 군사동맹 체계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 군사 연습을 통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최상의 선택이라며 앞으로 미한의 군사적 결탁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불허하고 초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대미 강경기조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 이번 대미 비난 담화 또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의 첫 담화인데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한 걸까요?
북한은 이전에도 미한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 불안의 원인이라며 예민하게 반응해왔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을 향해 유화적 메시지를 내보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 선을 그으면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시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테스트하고 대화를 원한다면 미한 연합 훈련부터 중단하라는 압박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한미 연합연습은 정세를 가장 격화하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가 또다시 이런 연합연습을 하게 된다면 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담화는 주체가 다소 격이 낮은 외무성 보도국 대외 보도실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는 등 비난 수위도 높지 않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위 조절을 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새 회기에 나온 첫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의 한인밀집 지역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의 탐수지 하원 의원이 미한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23일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동맹이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이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다며 미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있어 미한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 파트너십은 공동의 이해관계로 묶여 있으며 민주적 제도를 유지하려는 의지로 굳건히 다져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부터 시작된 양국 관계를 조명하며 올해는 한국이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양국 간 협력의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출범한 핵 협의 그룹을 꼽으며 핵 억제력과 안보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핵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하고 핵 억지력에 대한 동맹 접근 방식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NCG를 출범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하원은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양국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안보, 경제, 문화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NCG는 2013년 4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후 미한 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영내 확장 억제 제고를 목표로 한 양자 협의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번 결의안은 올해부터 시작된 119대 회기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발의된 첫 안건입니다. 수호지원은 이날 결의안 발의 관련 성명에서 지난 122년 동안 한인들은 우리 커뮤니티와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에 귀중한 공헌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는 이 활기찬 커뮤니티에서 쌓은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모두가 한인들의 풍부한 유산과 업적을 인식하고 축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상하원에선 지난 회기인 2013년 미한 상호 방위 조약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각각 발의돼 상원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의 전투 역량이 크게 약화됐고 러시아와의 협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방부는 24일 올해 1월 중순 기준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 작전 중약 4,000명의 사상자를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 산하 정보국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공개한 최신 정보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상자의 약 25%, 즉 천여 명이 전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 사상자 수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전투병력 약 11,000명의 3분의 1 이상이라며 단기간에 발생한 이 같은 높은 사상자 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군 축출 시도를 지원하려는 북한군의 공격작전 수행 역량을 크게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상당한 전투 사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북한 병력은 쿠르스크에서 전술적 이득만을 얻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거의 확실히 상호 운용성 문제를 겪고 있다며 양국 군대는 공통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북한 병력은 러시아의 지휘 및 통제 체계에 통합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의 최근 평가를 종합해 보면 북한군이 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정부 브리핑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인 북한군에서 약 1,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군 지도자들이 해당 병력을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효과 없는 인해 전술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도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으로 총 사상자가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일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현재 북한군 사상자는 4천 명에 이른다며 그들은 자국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 사상자 수가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직속부대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 피스재단 연구원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이 파병 3개월 만에 4천여 명의 사상자와 1천여 명의 전사자를 낸 것은 심각한 전력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전장에서 북한군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만 1천 명 정도의 규모면 보통 이제 한 개 사단을 넘어설 규모가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30%가 사상자가 났다는 것은 그 부대의 훈련도나 그 전투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전투가 지속될수록 그 경험이 쌓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 만에 30%가 이제 전멸했다는 것이 북한군의 이 전투력을 단번에 이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이처럼 많은 사상자는 훈련 부족과 현대전에 대한 대응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라고 해도 북한 내에서는 이미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식량 부족 그리고 물자 부족,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훈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군이 현대전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특히 드론이나 이제 현대전 장비들을 사용하는 데서 어떤 대응 방법을 찾는데 아마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생각하고.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의 전투 방식과 러시아군과의 소통 어려움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One, it has to do with your tactics. Forces are being committed to massed attacks. They're basically being the North Koreans are being treated.
벤의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군이 북한군의 병력 손실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일반 보병 돌격 전술을 수행하도록 지시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군과 러시아군 간 지휘 통제 체계가 언어 문제 등으로 원활히 통합되지 못해 전선에서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는 4월쯤 파병된 1만 명 이상의 북한 병력 대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North Korean forces have taken so much attrition and continue to take it because of the Russian tactics.
전문가들은 일반 전투병에서 큰 손실을 입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어느 정도 병력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전투 경험을 축적하고 무기를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전을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파병이 이루어진다면 포병 부대를 파견해 각종 포와 미사일 전력을 시험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앞서 키릴로 부다노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은 23일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 워존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과 탄도미사일 부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추가 파병될 북한군의 정확한 규모나 파병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최근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의 잔인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파병 사실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북러 협력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만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 아리아 포뮬라에서 한국이 북러 군사협력의 인권 침해 요소를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홍성훈 참사관은 러시아와 북한은 러시아 내 북한 군인의 배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군의 개입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루스크 지역에서 체포된 두 명의 북한 군인의 증언이 참전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and the DPRK do not acknowledge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soldiers to Russia. However,
그러면서 이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인과 싸우기 위해 파병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며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의 잔인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홍 참사관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한의 참여와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북한군 병사는 여기에 나와서까지도 러시아로 가는 줄도 우리 적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병사는 지난 12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생포 북한군 2명 중 1명으로 한국 국가정보원의 통역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병력 규모는 1만 1,000명 수준으로 상당수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현재까지 이 같은 파병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참사관도 이날 회의에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해 러시아를 두둔했습니다. 김 참사관은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한국 측의 발언만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의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ROK's reckless remark is in line with the propaganda campaign of the US and the West. The DPRK US Federation
그러면서 한국의 무분별한 발언은 미국과 서방의 선전 캠페인에 부합하는 것이며 북한 러시아 전략적 협력 관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격상 수직적이고 공격적인 미한일 동맹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미국의 복종적인 태도로 물든 한국은 북러 협력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아리아 포뮬라 회의는 러시아가 주최한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민간인에 대한 잔악행위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전쟁을 일으킨 것은 러시아이며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잔악행위를 저질렀고 어린이들을 납치했으며 전쟁포로와 민간인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처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수사당국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북한 IT 노동자들의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북한 IT 노동자들의 공격이 진화하고 있다며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23일 북한 IT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한 기업의 소스코드를 훔쳐 이들 기업에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FBI는 발표문에서 FBI는 최근 데이터 탈취 등 더욱 악의적으로 변하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의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전에 공유했던 관련 지침을 갱신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간 북한 IT 노동자들이 회사 네트워크에 불법 접근해 독점적이고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고 사이버 범죄 활동을 조장하며 북한 정권을 대신해 수익 창출 활동을 벌이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들은 훔친 기업의 독점 데이터 및 코드를 담보로 피해 기업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해왔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피해 기업의 독점 코드를 유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GitHub와 같은 회사 코드 저장소를 자신의 프로필과 개인 클라우드 계정으로 복사하기도 했다면서 이 같은 활동은 회사 코드의 대규모 도난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로컬 관리자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원격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설치 권한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북한 IT 노동자들은 종종 여러 IP 주소에서 짧은 시간 내에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차례 로그인하는데 이 IP 주소들이 다양한 국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채용 과정을 강화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FBI는 북한 IT 노동자들은 면접에서 인공지능과 얼굴 변환 기술을 이용해 신원을 숨기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동일한 이력서 내용 및 연락처를 가진 다른 지원자가 있는지 교차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IT 노동자들은 종종 미국 이외의 교육기관을 다녔다고 주장한다면서 지원자들의 출신 지역 및 학력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 가능한 한 대면으로 채용 및 입사 과정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맨디언트의 테일러 롱 수석 분석가는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공격이 진화하고 있다며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so we think with the, you know, public attention and the industry alerts surrounding the IT workers that they're getting a bit more aggressive in their techniques. Because they are being discovered.
롱 수석 분석가는 대중의 관심과 업계의 경각심으로 북한 IT 노동자들의 범죄 행위가 더 빨리 발각되면서 그들의 범죄 수법이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가을부터 IT 북한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한 기업에서 최대한 민감한 정보를 많이 훔쳐 이메일로 인사팀 또는 경영진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인식 교육과 위협과 관련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FBI는 여러 차례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과 전 세계 여러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앞서 23일 미국 법무부는 국적과 신분을 속이고 미국 IT 회사에서 일감을 받은 북한인 2명과 이들의 조력자 3명을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북한 IT 노동자 진성일과 박진성은 가짜 신분증과 허위 웹사이트를 개설해 자신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미국 IT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지난 14일 북한 암호화폐 탈취 및 민간 협력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2024년에 북한 해킹 그룹은 6억 5,913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인 남포항에 새해부터 대형 선박들이 입항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의 금수품이지만 적지 않은 양이 이곳에서 실려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남포의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4일자 위성사진에 대형 선박 두 척이 보입니다. 길이가 각각 185m와 170m인 이들 선박의 적재함 속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합니다. 또 바로 앞 부두도 석탄으로 인해 검게 물들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산 석탄 항구는 한산해야 하지만 이날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달 위성사진을 들여다본 결과 남포를 드나든 150m 내외의 대형 선박은 모두 5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한 해 동안 남포를 비롯해 송림과 대안, 청진 등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에 대형 선박 최소 209척이 입항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 등은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외부로 반출한다며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에게 석탄을 넘겨주는 장면이 찍힌 위성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석탄의 출항지를 남포 등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2018년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다가 이후 미국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 역시 석탄의 최초 선적지는 북한 남포였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선박 또한 불법 활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북한산 석탄이 실제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BOA는 캄보디아 법무부 문건을 분석해 작년 2월과 5월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 두 척을 각각 억류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적 미상의 선박 더이호를 납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외 운항이 금지된 북한 제재 선박의 움직임이 중국 근해에서 포착돼 주목됩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선박 SP호가 25일 현재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닝보 저우산 해역은 과거 북한산 석탄의 주요 환적지로 지목된 곳인데 북한 선박, 그것도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이 어떤 이유에서 이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하고 있는지 주목됩니다. 그 밖에 지난 2017년 한국에 유입된 북한산 석탄을 최초 러시아로 환적했던 북한 선박 능라 2호는 지난 20일 중국 보하이만 방향을 향해 이동 중인 장면을 노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 등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감시 기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남아프리카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닐 바츠 전 위원은 지난해 BOA에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현 상태에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즉 2차 제재를 비롯한 각국의 독자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지난 6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감행하면서 해양 안전보장을 위한 사전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IM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4일 지난 6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해 안전을 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항해 경보를 발령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전 세계 해역을 21개 지역으로 나누어 항해 경고를 관리하며 각 지역에 조정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해상 안전을 담당하는 조정국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선 항행경보 시스템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수로기구가 설치한 경보체계로 선박의 해양 안전 및 항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 항행경보제도는 미사일 발사와 위성 발사, 해상훈련 등의 활동에 대해 소속 구역의 조정국에 최소 5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회원국으로서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가 회원국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를 기구와 관련국에 사전에 통보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7일 광명성 위성 발사 당시 발사 5일 전인 2월 2일에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사실을 최종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북한은 단 한 차례도 관련 기구에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IMO는 북한의 반복적인 사전 통보 의무 미이행에 대해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회원국들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MO 대변인실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지난 128차 정기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해당 성명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는 선원들과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해운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관으로 전 세계 175개 나라가 정회원이며 북한은 지난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IMO는 VOA에 북한이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여러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IMO에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약 1,1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엔, 유럽연합 EU를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주요 국들은 일제히 북한의 IR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유엔 분담금을 시한보다 약 10개월 넘겨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갱신된 유엔 사무국의 분담금 현황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월 30일 분담금 15만 7,545달러에 대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유엔의 분담금 납부 시한이 2월 8일인 점을 고려하면 10개월 이상 지체된 겁니다. 분담금을 납부국을 기준으로는 전체 152개국 중 152번째로 납부를 마쳤습니다. 북한은 매년 시한을 한참 넘긴 시점에 분담금을 납부해왔습니다. 2023년엔 전체 142개 분담금 완납 국가 중 141번째로 납부를 마쳤고 2022년엔 114번째, 2021년엔 65번째로 분담금을 유엔에 냈습니다. 매년 분담금 납부 순위가 점차 뒤로 밀린 것인데 북한은 지난해에도 이 같은 양상을 이어간 겁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야 할 분담금이 적습니다. 유엔이 각 나라의 경제 상황, 특히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에 근거해 분담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매년 전체 유엔 예산의 0.006%에 해당하는 분담금이 책정됐고 2022년부터는 이보다 0.001%포인트 줄어든 0.005%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는 건 주한미군을 용병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송민순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부분 지불하고 있으며 동맹국 중에서 최고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전 장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1월 20일 워싱턴 미의회 로툰다홀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국 국내적으로는 황금 만능주의를 좀 불러오는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행사의 주인공들이 아주 그냥 그 억만장자들을 앞에 내세우고 있어서 과연 그것이 미국의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제가 미국 일이지만 걱정이 좀 됐고 또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연설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제국주의적 그 팽창주의 기운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9세기 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이 파나마와 조약을 통해서 그 파나마에 귀속돼 있고 파나마의 주권 사항이고 지금 물론 뭐 중국이 거기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 쪽을 돌려받으려고 운영권에 관여하려고 그러면은 파나마에 투자를 하고 중국하는 그런 식으로 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취임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간단히 정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처음부터 모르지 않았겠죠. 선거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근사치는 일단 전투를 동결하는 상태 그리고 휴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전투 자체를 동결하는 그런 것을 푸틴과 젤린스키 사이에서 끌어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휴전이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휴전이 이루어지는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에게는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경우에 우크라이나 그 경우에는 그 휴전이 언제든지 또 붕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불안한 상태로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는 배제 또는 디리스킹 정책을 폈습니다. 트럼프 2기는 어떤 중국 정책을 펼 것으로 보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기의 그 말로는 목소리로는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도 더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 서로 양적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한 충돌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특히 지금 중국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할 경우 세계 지금 경제가 중국과 미국 중심을 양쪽에 두고 거대한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자른다는 것은 서로 완전히 격리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아주 강력한 강압 정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의 외교 정책은 국경 봉쇄, 보호무역, 고립주의, 권위주의 국가 원수와의 친분 과시 등의 특징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이기 때도 이런 특징이 되풀이될까요?
꼭 같지는 않지만은 이미 그런 몇 가지 그 양상들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경 봉쇄나 보호무역 고립주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자체가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하면은 두 개의 상충 오른손에서 하는 정책과 왼손에서 갖고 있는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관세를 부과하고 고립 정책 하면서 또 국경 봉쇄하고 또 이 저임금 노동력 이런 게 다 퇴출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하면서 인플레를 통제할 수 있겠느냐 미국 국내 지금 가장 큰 경제 문제인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관세를 부과하고 전 세계를 지금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다 하게 되는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적으로 만들면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군이 없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양손에 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며 첫 임기 때 나와 김정은은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며 김정은은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이야기는 뭐 우선 보니까 자기가 1기 때는 북한을 잘 관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잘 못해가지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다 하는 듯한 그러한 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보이고요. 실제 상황하고는 다릅니다만은 두 번째로 그 콘도 이야기는 김정은이 자기와 이렇게 협상도 잘하고 관리를 관계를 잘 관리하면은 북한에도 많은 콘도도 짓고 해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좀 신호를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렉스 웡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 보좌관으로 그리고 충성파인 리처드 그리네를 북한 담당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군축회담을 추진할까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하는 걸 우선순위에 둘 사정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협상을 하더라도 2019년에 있었던 그 하노이에서 이루지 못한 하노이 딜 같은 거, 즉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는 이런 거래가 과연 그때 실패했는데 지금 성공할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 변화는 없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다만은 이제 북한이 또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한다든지 또 핵실험을 이런 걸 해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미국에 위협을 주는 듯한 이런 모양을 재현하면은 트럼프로서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또 쇼를 한번 해볼 그러한 필요를 느낄 수도 있겠죠.
미국과 북한이 핵 동결 등 이른바 스몰 딜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핵 인질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한국으로서는 한쪽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안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의 핵 우산이 불안정하다는 그러한 위험을 또 안고 있는 굉장히 그 어려운 처지에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자체 핵 능력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한국이 일본이나 독일 정도의 수준으로 당장 핵 무기를 갖지는 않지만은 핵 문턱에 바짝 다가가 있는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크게 분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을 현금 인출기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인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이요. 미국은 한국의 주둔 스킨으로 해서 한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이 그 대부분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팩터를 반영한 정도의 인상은 가능하지만 트럼프가 요구하는 그런 식의 매시북불 달러를 도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상 주한 미군을 용병으로 간주하는 것 같거든요. 용병으로 돈을 받고 군대를 보내는 나는 뭐 미국 국민 전체가 미군을 용병으로 보내는 듯한 그러한 모양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이나 방위력 그 서로 분담 이런 것에 관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고 또 최고 수준의 국방 예산을 비율을 가지고 있고 또 최고 수준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 대해서 많이 무슨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그 비합리적인 뿐만 아니라 좀 그 모독적인 그러한 발언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12.3 비상기용과 탄핵 사태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국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응 체제 자체가 작동 중이고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에서 미국과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지금 또 보다시피 또 양국 외교장관 간에 바로 그 긴밀한 또 통화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입장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한미관계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라는 동맹국의 내부적인 불안정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긴 여파를 남기겠죠.
송민순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스티브 예이츠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이 진단했습니다. 예이츠 선임 연구원은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는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일 협력이라는 틀을 중시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딕 체이니 전 부통령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역임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에서 대중국 정책을 담당했던 예이츠 선임 연구원을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예이츠 연구원님,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가장 위험한 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1기 때보다 중국에 더 강경한 정책을 펼칠까요?
It has become increasingly clear under the leadership of Xi Jinping of China.
중국의 위험성은 시진핑 주석 집권 동안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해협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이웃 국가에 대해 공격적이며 늑대 전사 외교, 영해 침범, 공격적인 경제 활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식 생활 방식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펜타닐, 코로나19, 경제 분야 경쟁, 제조업 의존성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루비오 장관이 지적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미국 부흥을 위한 여러 행정명령과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며 책임 있는 전 세계의 파트너와 동맹국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예이츠 연구원님, 한국이 미국의 더 나은 파트너이자 동맹국이 되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하는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까요?
Well, in some ways, just being a good ally, regardless of how it deals with China, is, I think, going to be.
한국이 미국의 좋은 동맹이 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일 겁니다. 한국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미 매우 실질적인 동맹관계, 우호관계를 맺고 있죠.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모두 윤리, 투명성, 책임감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다른 신흥 기술 강국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비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 첨단 기술을 보호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이익이 일치하는 연합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동맹에 대한 광범위한 존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맹국들이 자신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훌륭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예이츠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한일 협력은 어떤 것일까요? 방금 경제 분야에서 자연스러운 협력뿐 아니라 외교적, 군사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시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한 강력한 동력이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어질까요?
It had a lot to do with an alignment in the political leadership of Japan and Korea.
미한일 공조 강화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 지도부의 협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공격, 중국의 잠재적 공격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이 느끼는 안보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기회가 찾아왔고 이해관계가 일치됐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행복한 수혜자였죠. 앞으로도 이해관계가 일치할지는 동맹국들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집권하는 세력이 여전히 미한일 협력을 이어가려는 의지와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한일 그룹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룹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볼 것입니다.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수정하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능력이 향상되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이츠 연구원님, 미한일 3국 협력의 성과로 꼽을 만한 다른 실질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Well,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all have a very significant interest in maritime security. That in many ways
미국, 한국, 일본 모두 해양 안보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해군 역량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진 배치 역량에 더해 동맹국들도 자체 역량을 보유하고 있죠. 우리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해안 경비대들도 상당 수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타이완 해협을 거쳐 필리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역에 이르기까지 중국 어선이나 다양한 형태의 그림자 함대가 영해 침범을 자행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각국 해안 경비대 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에너지 안보에서 협력할 수 있고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우호국 간 공급망 구축, 즉 프렌드 쇼어링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선업 협력도 있죠. 미국은 역량을 회복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예이츠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선업 협력을 거론했는데요. 미한일 3국 조선업 협력도 가능할까요?
Well, I'm not surprised that it came up by President Trump. I know a lot of his team have some experience in this area. There have been people who have Navy.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 중 상당수가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이나 해양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거의 지난 10년 동안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파트너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함께하든 아니면 아시아에서 동맹들이 자체적으로 협력하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안심할 수 있고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삼각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한국과 필리핀 간의 양자협력 또는 한국과 타이완과의 협력, 일본과 타이완 간의 협력 등 모든 것이 동맹국과 파트너의 집단적 역량을 강화해 항해의 자유와 공동의 가치를 보장하고 권위주의적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VOA 라디오를 통해 V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 투데이 2부를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